저는 미국에 와서 네 개의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버지니아로 유학을 왔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뉴저지 그리고 이곳 위스콘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뉴저지인데요. 뉴저지에 있을 때 제가 저희 가정에 작은 연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하루 저녁 맨하탄을 나가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기차를 타고 맨하탄에 있는 펜스테이션까지 가는데 한 시간쯤 걸렸어요. 그리고는 펜스테이션에 내려가지고는 락펠라 센터까지 걸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락펠라 센터에 이 시즌이 되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증샷을 찍고 돌아오는 것이 저희 가정의 작은 연례 행사였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메이시스 백화점을 비롯해서 볼거리가 너무 많고요. 또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이렇게 어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맨하탄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의 추억을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맨하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펜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데요. 보통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 펜스테이션 밖에 있는 보들스라는 책방에 저희가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도 피하고 또 많이 걸어서 이미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책방에 그냥 풀어놓고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연례 행사를 하던 중에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락펠라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보들스 책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책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기차 타는 곳으로 가서 서서 기다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보들스 책방이 재정난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들이 재정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제가 가서 책을 좀 사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제가 책을 산다고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몇 푼 아낀다고 온라인 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주 가고 애용하는 곳이라면 소중한 곳이라면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프라인 서점에 책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와 같은 생각을 다 했다면 커스터머들이 보도스 책방은 문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바른스앤노블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 그때 보들스 책방은 없었고 바른스앤노블이 있었는데요. 저와 아이들이 자주 갔었습니다. 아이들 풀어놓고 마음껏 책을 읽게 하고 저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책을 살 때는 바른스앤노블을 사야겠다. 여기 문 닫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이제 영어책을 살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소중한 곳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곳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메디슨에 와서 종종 만나서 교제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파네라 같은 그런 어떤 그 체인점이 아니라 로컬 커피숍만 가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컬 커피숍을 이용해야지만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또한 다양한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커피숍을 안 가면 우리는 매일 스타벅스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로컬 커피 집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사먹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커피숍은 조금 비쌌어요. 그리고 파네라의 포인트나 스타벅스의 별모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커피가 없어요. 하지만 로컬 커피숍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그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소중한 곳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셔야지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걸 알고 제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약 갱신을 다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다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배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룰을 정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을 정했습니다. 그 룰이 무엇일까요? 32절 중반부죠. 해마다 각기 각 사람이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3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당시, 과거 왕정시대죠. 뭐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 있을 당시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얻은 수입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성전 관리 및 유지, 그리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전국가니까 세금을 걷어서 성전에 필요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로 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재정난으로 성전의 운영이 심히 어려웠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지 못하고 생활고 때문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성전을 풀타임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기 흩어져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페르시아에서 약간의 재정의 지원이 있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방 국가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규례, 룰을 정한 거예요. 그 규례가 뭐죠? 해마다 각자가 세겔의 3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매년 반 세겔을 내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강제적인 세금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결정을 한 것이죠. 세겔의 3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는 구체적인 용도가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비용들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이것은 제사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들인데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진설병과 이 진설병은 성소의 떡상에 있었던 12개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두 줄로 6개씩 12개가 있었는데요.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소재와 소재는 매일 드렸는데요. 매일 2.2리터의 밀가루와 0.9리터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드렸어요. 흠 없는 어린 수양을 매일 두 번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가 정한 절기에 쓸 것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린 수양 두 마리가 제물이었고요.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날이죠. 월삭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그리고 어린 수양 일곱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33절 하반부입니다.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이 모든 비용을 자원해서 드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성전 재정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이죠. 34절은 제사를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나무, 화목이라 그러죠. 이 나무를 위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열두 지파별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이때가 종교역으로는 5월이고요. 양역으로는 7월과 8월입니다. 이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제단은 사방 6미터의 넓이였어요. 우리 이 생초리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크기죠. 사방 6미터인데요. 이 제단이 계속 불이 타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시기를 정해서 나무를 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서 노동과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35절 이하는 기업이 없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생활했던 레위인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열두 지파에서 드리는 십일조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35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입 중에서 다른 곳에 먼저 쓰지 않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성전에 제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어서 제사장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업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게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소출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11조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3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11조를 받을 때의 방법인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이거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39절 하반부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6.25 이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은약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제사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서 성전세를 자원해서 결단했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십시일반의 섬김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중에서 우리 영락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광복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워진 교회죠. 공산주의를 피해서 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남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생계를 시작한 분들이 영락교회를 시작한 분들의 주축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막교회로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천막교회가 침수가 되어서 1947년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석조 건물 예배당을 기공했어요. 미완성의 예배당이었지만 1950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요. 예배당을 공산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김응락 장로님과 김창화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두 분의 평신도가 순교를 했어요. 이후 전쟁 통에 흩어졌지만 피난민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없는 살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1954년에 서울 영락교회 예배당 내부 공사가 완료되고 헌당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있었고요. 해방이 되었어요. 전쟁의 와중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가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소중했기 때문에 헌신하며 헌금해서 예배당을 그렇게 건립한 것입니다. 한경민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건축하실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교인수가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식 빼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150명의 교우 중에서 53명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먹을 양식 빼고는 다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이 지금의 영락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 식민지로 고통을 겪었어요. 온갖 것들을 수탈당했습니다. 특별히 1940년대에는 일제가 전쟁을 한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숟가락, 밥솥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사변이 발발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정말로 중요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올라만 피난 성도들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조국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국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국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이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반승의 노블이 정말로 소중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책을 사야 되듯이 로컬 커피숍이 조금 비싸지만 로컬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하듯이 우리의 모국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십시일반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란 말 아시죠? 10명이 밥을 먹는데 10명분의 밥을 짓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옮겨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을 더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밥에서 한 숟갈씩 들어서 손님을 먹게 하는 거예요. 십시, 10명의 숟가락이 일반, 한 사람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만불 이상이 들어가요. 예배당의 유지보수, 지금 나오는 히팅, 쿨링, 각 부서의 비용, 그리고 풀타임 목사의 생활비까지 만불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마침 오늘이 공동의회예요. 오늘 설교와 너무 맞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작년 재정과 올해 재정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 메디슨에서 계속해서 한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십시일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끝났는데요. 저도 우리 손석희 씨의 앵커 브리핑처럼 사족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달더라고요. 목사는 헌금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금에 대한 설교가 있다면 저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침 오늘 설교 본문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아니 저 목사가 또 헌금 설교하는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헌신했고요. 영락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했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진화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의 결단을 했습니다. 각 사람이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첫 수확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은 채로 두지 않기로 자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의 섬김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어려운 중에도 큰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세금으로서의 성전세가 아니라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모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이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언어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